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건데요. 데살로니가라는 그 장소지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에서 그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세운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에 성령께서 그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시는데 그것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 돌보심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고 예수님이 시작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조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음부 세력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음부 세력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 교회가 그냥 잔뜩 세워지고 있고 또 문을 열었다 하면 닫아지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니까 그거는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인 교회, 그거는 물론 내가 교회가 아니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뭐 세상적인 것, 인위적인 것, 그런 것들이 막 섞어 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거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된 그 교회는 역사가 어떻게 해서 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교인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세워나가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나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방해할 자가 없고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지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조력한다 그럴까?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짓는 거는 성령님께서 친히 지어 나가시는데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짓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어요. 교회라는 것이 거듭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생명체예요. 수정란이 하나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세포가 생성되어 가면서 우리 한 사람을 이루어 나가듯이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생성되어 나가면서 더 불어나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배치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제일 먼저 수정란이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세포가 그 생기는 생성의 시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태어난 그 생성의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로 끝나질 않고 점점 더 세포를 생성시켜 감으로써 몸이 자라나가듯이 사람의 세포는요, 태어나서 처음에 1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생성된대요. 그렇지만은 이제 20이 지나고 30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50이 지나고 하면은 세포가 이제 더 불어나가지를 않고요. 줄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은 세포가 자꾸 줄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줄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이 돼서 장년이 돼서 노년이 돼서 쇠하여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비유하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가 알기 쉽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는 것처럼 쇠하지도 않고요. 거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한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께서 친히 하신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직분자가 되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이런 탈란트 있어 이런 은사 주세요. 나는 이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배치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그러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의 모든 은사와 배치, 소명,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대로 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배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역할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누구든지 다 할 자리와 그 할 힘과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예요.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더 훌륭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러한 것이지만 거기서 비교 경쟁해서 누구 것이 더 좋으냐?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마디마다 서로 상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섬김과 그 사역은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지만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있는 것이 또 남이 나를 위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 한 몸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거기엔 싸움도 없고 거기에는 비교 경쟁도 없고 거기에는 누구 개인 개인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너 막 몸에서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 어디가 제일 싫어? 뭐 이런 얘기 하지요.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몸에 어떠한 데 우리를 배치하시고 어떻게 하셔도 다 귀히 여기시고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육을 가진 자 혈과 육을 가진 자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그 속에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몸을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예수님이 생명이 돼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돼야 우리는 그 세포, 그 생명의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그 예수님의 몸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나 바울과 그리고 지금 실루아노와 디모데는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보면은요, 처음에 바나바랑도 있고, 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실루아노. 실루아노는 신라라고도 얘기해요. 신라나 디모데나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체들하고도 같이 사역을 합니다. 아까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이어주시는 그 누군가랑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불장군으로 우리를 두시지 않습니다. 몸속에 각기 교주를 두지를 않으세요. 우린 교회에 각각 리더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적 리더라고 해서 마치 성령님보다도 더 리더처럼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그 사람의 신흥종교 말하자면 그냥 종교 집단이 돼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의 모든 조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에게서 떠나서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어제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우리 같은 사람으로서 기분 나쁜 말이고 이렇게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빛 가운데 우리의 수준을 보면, 우리 주제 파악을 해보면 정말 우리는 믿을만 하지 못하고요. 의지할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 내 마음대로 자기 일을 하고 내 영광을 구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걸로 우리는 꽉 차 있어요. 그런 우리가 만약 교회를 짓는다면 내 교회가 되지 예수님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지으셔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싸우고 경쟁하고 또 분열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누가 해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왜?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니까 거기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아무리 세계 평화를 외쳐도 거기서 보면은 또 싸우는 거예요. 또 내 편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시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한 몸 되게 했으면 거기에는 나라도 열방도 사회적인 지위도 뭐 과거 어떤 거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냥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 사람이에요.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그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의 바리새인으로서의 경건주의자로서의 그러한 철저한 유대교적인 그러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랑을 같이 일하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그 전도를 하고 이방인들을 섬긴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 환상으로서 그 성령님이 그 사각 보재기 속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물들을 내려보내 주지요. 그리고 그걸 먹으라 그랬을 때 자기는 이걸 여태까지 먹은 일도 없고 이 더러운 걸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론상으로는 너무나 당연해요. 성령 안에서 그거는 받아들이는 거. 그러나 우리 지금 실제 삶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많지요. 더구나 다른 나라 사람, 다른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하시기 원하시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요? 우리의 동역자는 우리끼리끼리 마음 맞춰서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머리 맞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만나서 같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면 거기에는 정말 다 각기에게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어주셨답니다. 저 샬롬 미니스트리에서 기도하는 집 식구들이나 우리 이렇게 보면은 다 꼬리꼬리에 그 연결 그게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우리끼리 만난 사람 없어요. 뭘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예기치 않게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안 하고 그리고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만남들이 지금 그런데 계속 이어지죠. 제가 태평양을 건너서 현해탄을 건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지는 그러한 만남을 보면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봅니다. 뭘 보냐면은 그 호세아서의 1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그 지체, 우리의 한 가족됨을 인도하실 때이 만남을 인도하시고 교제를 인도하시고요. 그 속에서 서로 의식도 못하지만 은사들로 섬기게 하세요. 성령님이 섬기게 하세요. 자기는 그게 은사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그게 그냥 당연히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기게 하는 그러한 섬김들이 서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쓴 거는 이제 고린도인데요. 그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그리고 세우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애를 낳아서 누구한테 맡겨놓고 왔다 그러면 그 애가 잘 자라고 있는지 어쩐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모저모로 지금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에 대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참 이렇게 기뻐해요. 왜? 그들에게 들려오는 그 소문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잘 살고 있다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의 고백을 들어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이 바울도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그 돌본 그러한 성도들이 그러한 교인들이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잘 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기쁨은 길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는 거죠. 탕자가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또 우리가 우리의 육으로 행하면 나의 원함대로 가면 그건 절대로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좇아서 성령을 좇아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다가 돌이켜오는 거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겠어요. 순종하던 사람, 믿음대로 살던 사람은 계속 믿음대로 살면 되고요. 아닌 사람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돌이켜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건강한 자식이 잘 자라는 것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픈 자식이 좋아지고 그 병이 낫고 방황하면서 돌아오고 그럼 정말 잔치감이죠. 잃어버린 자식, 죽었던 내 자식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 그게 탕자가 돌아온 거예요. 잔치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기뻐하자 한 거예요. 우리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내가 교인이라면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어느 지방에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느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정말 여기서 서울 같은데 보면은 뭐 빨간 십자가 천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고, 제가 여기 집에서 치료실까지 한 10분 거리인데 거기 가는 동안에만 해도 교회가 몇십 개 있어요. 한 건물 안에도 몇 개씩 들어있어요.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고 교회를 섬기는 자지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의문스럽기도 해요. 왜 저렇게 교회가 있어야 되나. 각각 좀 색깔이 다르고 역할이 달라서 그렇게 있다면 정말 병원이 각 과가 다르고요. 또 학교도 유치원 있고 초등학교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있듯이 뭔가 그런 역할이 달라서 있다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일을 하는 교회가 한 건물 안에 몇 개씩 있고 한 동네에 그냥 조록조록 있다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이라 그래도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지금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그 교인이다. 그럼 우리 믿음이 크다. 하나님 앞에 그걸로 못 나가요. 일본에서 보면은 한국 교회의 교인이라는 걸로 일본 성도들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다들 이렇게 뭐랄까 본인들도 얘기하고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 교회의 교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선교사라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데, 하물며 어느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걸로 나가겠어요? 저는 여기저기 떠돌이로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속하지를 못고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성도들을 섬기긴 하는데 제가 어디에 속해지를 잘 못해요. 뭐 남편이 목회라고 있으니까 거기 속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집도 속해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한국에서 섬기고 그 협력하고 있는 그 교회 속에서도 있고 상관하고 있는 교회들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한 사람들이 또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도 많으니까 다 이렇게 되어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다 동일합니다.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교회에 대해서 그 혼돈이 오고 좌절이 왔어요. 제가 일본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미국 이민교회 갔는데 너무나 여러 가지 쇼크를 받을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로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을 이렇게 다니게 되면서 정말 기독교 문화라고 그럴까, 이 교회라는 곳에서의 그 말씀하고 다른 부분에서 제가 참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성령님만 운행하는 그러한 교회 섬기게 해주세요. 아주 그게 제 절규였어요. 목숨을 다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한테 드려도 그 하나님은 정말 마땅한 분이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뭐를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기쁘심이고 그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집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모든 것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거라면 다 하겠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과 교회가 시키는 것과 부모님이나 또 남편이 시키는 것과 애들이 원하는 것과 지체들이 원하는 것과 여기에 지금 갈등이 온 거예요.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거잖아요, 우리는. 피값으로 산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우선순위니까 하나님한테 그걸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몸이 성전인 걸 가르쳐 주셨고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 것이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머리이신 것을 가르쳐 줬고, 내삶 자체가 그렇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집을 가르쳐 주셨고, 제가 가는 곳곳에서의 모든 삶과 그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홀로 운행하시며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머리 되셔서 지시하심으로 그 이루어져 나가는 그것을 지키도록, 그곳에 속해 있도록, 그곳에 거하도록 말씀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심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보고 그냥 하라 그랬으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어떡하나. 내가 하나님을 흉내낼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뭐하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하나님이 너의 영과 혼과 모든 몸을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시리라.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 죽은 거잖아요.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 교인으로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질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누구냐예요. 성령님이 오직 운행하시는 한 분이시고 우리는 누구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성령님을, 그런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거기에 내가 따르는 것이 우리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는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살리우심을 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으면 다 화평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셨어요. 그건 공존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그 주권 아래, 그 질서 아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이 각각에 배치된 데서 자기 역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 아름답게 선하게 하나님 다 잘 하시거든요. 그분을 걱정해 드릴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서로 비교 경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성령을 좇아 살면 되죠. 거기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 때, 내가 정말 성전으로서 살 때, 우리에게는 늘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리고 평강합니다. 마음이 우리의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 넘치움이 맛본잔 다 알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알고 맛봤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 그 교인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를 우리가 그 입발림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나 사람들한테 축복한단 말을 잘해요. 근데 축복은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왜할수 있냐면은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은 영혼들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구원하기 원하세요. 사랑하셔요. 은혜 베풀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로 인하여 복음을 이제 들었는데요. 그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들었느냐? 5절 보면은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어서 그들이 삶 속에서 열매를 갖고 있어요. 어떤 열매?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음을 지금 바울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주어서 상대방이 맛있게 먹어주면 그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그게 그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됐다면 그것도 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꿈을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냐를 가게 되지요. 우리 사도행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그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그 마게도냐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마게도냐에 그 전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건 2차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이끌려서 바울은 갔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받아들인 사람이 또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제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듣는 사람이 또 성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역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에게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것이 사랑의 수가 열매가 되고요. 삶이 바뀌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지켜 행하기는 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고르반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희들이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경외한다 얘기하지만 마음이 떠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교훈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많은 거를 해도 그거를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내가 그대로 지켜 행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되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좇게 됐어요? 내 노력으로 했어요? 내가 이해해서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경건주의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율법을 지켜 행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랐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몰랐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 참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그때까지 살던 식, 그때까지 하던 식은 다 버린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것 같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거를 다안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지해서. 왜? 바울은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서만이 전해지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된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로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교회까지 데리고 오고 뭐를 이렇게 집회까지 갖다 앉힐 수는 있어요. 구원은 그런데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사는 매일매일의 삶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 다 성령의 역사지 우리가 절대로 못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금방 또 흔들려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셔서 그분이 온전케 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계속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자기 십자가를 메고 주님 따르도록 그분이 계속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태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소망이 죽게 있는 거지 내가 큰 소리 칠게 없어요. 베드로가 죽기까지 따르오리니 그게 그의 고백이었어요. 그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거 못하잖아요. 베드로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못해요. 저는 어려서 이제 제가 저 성품을 생각할 때좀 끈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 끈기를 키우려고 제가 뜨개질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소품부터 하나하나 만들어서 뭐를 시작하면 완성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만큼 제가 뭐를 이렇게 끈기가 없다라고 저 자신이 저를 봤을 때도 생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끈기로, 제 열심으로 믿음 생활했다라고 정말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분이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내 안에서 해주셨다지.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믿음으로 서본 일도 없어요, 그래요. 믿음이 나를 붙들어 주었고, 믿음이 나를 이끌어 주었고, 믿음이 나를 살려 줬죠. 믿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었다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산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떤 때 받았나? 고난 속에서 받았다 그랬습니다. 환난 속에서 받았다. 우리 사실 하나님의 말씀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말씀을 받는다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정말 그 창조의 힘으로, 전지전능한 힘으로, 나를 바꾸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는 힘으로 역사되는 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근심하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보혈과 너의 모든 죄를 사하였노라가 우리가 정말 자유함이 되고, 믿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는데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고 맨날 저 사람의 죄, 이 사람의 죄를 가리고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부인하는 거고 불신하는 거예요. 죄가 태산 같아도 보혈은 그것을 다 씻고 주홍같이 붉은 죄, 흰눈같이 하게 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까지 전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를 용서하심의 근거와 형제들이 용서받는 근거가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하나님은 이미 보혈로 용서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안 믿어서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은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거예요. 물론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린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한다 그래서 다 믿지 않아요.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건 그런데 우리에게 책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게 됐냐? 그냥 우리는 다 은혜로 감사할 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택해졌는지 안다.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바울의 의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사였어요. 근데 바울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셨고 바울을 인도해 주셨어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중에 내 아는 사람 있고 친척 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2장부터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정말 유머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 다 내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긴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전도한 것이 바울의 아무 유익도 아니고, 아무 바울이 시작한 일도 아니고, 바울이 자기 영광이나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한 일이 아니었다야. 그럼 바울도 그렇게 했지만, 또 마게도냐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여러분은 왜 말씀을 받아들이고 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신을 찾으면 그건 우상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질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요. 우리가 경외할 뿐이고 두려워할 뿐이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후대하시고, 그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요구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요, 살리우심을 받는 자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귀히 여기시고, 얼마만큼 잘해주시는지는 우리가 정말 믿어 누리는 그 놀라운 환희 같은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기이해요, 정말. 그러나 우리가 받을 만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뭐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만 있으면 가요. 빵 얻으면 가고, 병 고치면 가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죄에서의 구원이고 영생이고 평강이고 영원한 거예요. 이 땅의 거가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거는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배치된 것이요 공급되는 거예요. 그거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왕으로 세워졌던, 가난한 자로 세워졌던, 어떻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고 낮음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그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인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 그들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가졌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대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나서의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난 건 어떤 거예요? 이건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데살로니카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소문으로 증거하면서 바울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얘기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듣고 있어요. 우리 주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었더니 뭐가 바꿔졌다고 얘기할까요? 세상식으로 살던 거, 세상에서 좋다 하던 거, 아니 우상 숭배를 버렸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뭐를 요구하던 걸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요구,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욕심, 내가 불안해서, 내가 외로워서, 내가 근심 걱정돼서, 나를 위해서 그 쌓아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그래서 우상은 탐욕이죠. 우리가 그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것을 버리고 그것에서 돌아와서. 물론 여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믿다가 그 개종했다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돌이킨다는 거는요.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아니에요. 다른 거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예요. 사람을 섬기다가 돈을 섬기다가 나를 섬기다가 무슨 예쁜 거 섬기다가 유명한 거 큰 거 무슨 그런 거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건 종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그건 우상이에요. 그래 우리가 자식이 우상이다, 남편이 우상이다, 아니면은 돈이 우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내가 주의 것이니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소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내가 죽어도 주의 것이요 살아도 주의 것이니이다. 먹어도 마셔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나의 존재라는 것, 나의 삶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돌이켜 알게 돼서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내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우리가 내식으로 하나님 섬기면요,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게 된 정말 은혜 안에 있는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을 갖게 된 그 축복인데, 내가 거꾸로 하나님 섬겨드리는 것처럼 헌금해드리고 봉사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지. 그 드리는 모든 것 자체가 가장 우리가 지금 축복이에요. 받은 은혜예요. 드릴 수 있다는 거. 왜? 우리는 하나님 대적하고 등 돌리고 죄의 있는 정말 결함덩어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려질 만한 제물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 어떤 것 갖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중요시 여기고 지금까지 쫓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그러한 모든 우상숭배를 버렸다.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 그거를 지금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삶의 그러한 열매들이 모두들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마게도냐 사람, 아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요, 바울은 거기에서 계속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셨다고 말씀이 하셨답니다. 만약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별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그냥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자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데도 쭉 이방인으로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도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의 확신을 갖고 받아들였더니 그들이 그렇게 변화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다예요. 그 말씀은, 그 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바란 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정말 심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 그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 섬기고 복음 전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한 모든 것의 결과를 이 땅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큰집 주시리라,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 주시리라, 무슨 우리 나라가 부강해지리라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믿음.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너무나 복된 소식이고요. 누구나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다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갖고 영생을 갖고 평강을 갖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루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지금 새 일이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완성된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체험되는 일이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성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교회가 없듯이, 성령을 떠나서는 교회가 지어지지 않듯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음이 없고, 성령을 떠나서는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뭐지, 선교학하고 교회 성장학을 하는데, 그거는 일본에 그 커다란 기업의 영업 사원을 딱 데려다 놓으면 좋겠더라고요. 그건 방법론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지체들 속에서도 그런 악유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론하는 거 자꾸 따지기를 좋아하고 뭘 묻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하심에 순종해서 하라 그러는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성령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는지 비추심을 전혀 받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욥의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응? 옷을 찢고 울고 그러던 친구들이 결국은 변론을 시작하니까 다 나올 타지요.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욥까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변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시니까 욥이 입을 다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정말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입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의 존전이니까 잠잠하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심을 하시옵소서 하고 내어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먼저가 침묵이라 그래요. 들을 귀를 가져야 돼. 말할 말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말은 내가 하려고 안 해도 성령이 때가 돼서 하게 하실 때는 우리는 하게 돼 있어요. 벙어리도 하게 돼 있어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택하시고 그를 그 오두막 집에다가 가두시고요. 그를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벙어리 되게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게 할 때는 그 말을 하게 하리라 그럽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왜? 우리 혀를 다스릴 자가 없는데, 말 실수가 제일 우리에게 큰 건데,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말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벙어리 되게 해주세요. 참 많이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면 반드시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열매가 없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내가 머리로, 내가 육으로, 내 지성과 내 지혜, 내 걸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사람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제가 지체들하고 어떤 데 얘기할 때 그래요. 가볍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들이. 그럴 때 내가 한 말이면 안 들어도 돼. 내가 하는 그러한 얘기면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응? 그 지체에게 하시는 얘기라면 그건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들어야 순종이고 뿐만 아니라 들으면 축복이고 들으면 자유해지고 들으면 행복해지고 들으면 능력이 생겨요. 딱 그것뿐이에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는데 그 들음이 듣는 귀를 통해서예요. 성령을 통해서예요. 그냥 설교 많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들어서 머리통만 커져가지고 남 비판만 많이 하고 변론만 많이 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를 들어도 사랑하라 한마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서 하게 하시는 능력이다. 나는 사랑할 수 있어. 왜? 하게 하시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싫다든지, 왜 해야 돼요? 뭐, 나는 지금 급해요. 뭐가 어때요? 그거 다 없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우리가 굴복하면 사랑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하는 게 죄고요. 아무리 좋은 거, 선한 것도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요. 힘이 모자라요. 왜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요, 찾으신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택하셨냐?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을 택한 게 아니라 이방 종교 속에서, 이방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성령의 하게 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의 약함과 우리들의 어떠한 환경에 곤란이나 장애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방해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기독교 역사가,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 참 불가사의한 거거든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시고, 할수 없는 중에 하게 하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사람이 하는 거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게 하심은 오히려 사람이 할수 없는 거, 알수 없는 거,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대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소망 중에 인내한 그 인내, 그거는 환란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나를 낳고 그것이 참 소망을 낳는데, 그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 우연히 될 거다 하는 그런 막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뜻대로 반드시 하신다예요. 그리고 그들의 그 예수님을 기다림은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렸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도 아니고 뭐 10년, 1년 뭐 이런 그런 자기들이 기한 두지 않았어요. 믿음은 우리가 언제라고, 어느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1년 기다릴 테니까 1년 안에 해주세요. 그런 협상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름답고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라는 것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어떤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잡혀지고 만져지고 그리고 맛보아지고 나타나는지,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기쁨, 주님의 능력, 우리에게 임한 천국,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 주님이 내 안에 계심, 동행하심,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이 아니라 만져지고 누려지는 그러한 실체로 다 체험되고 맛보고 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전하여진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하여졌음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찬양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